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출애굽 자체를 목표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지만, 사실 자유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운데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실 그거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가 자유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네 멋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자유 중요한데요, 무엇을 위한 자유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제 제가 공지 보내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가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안에서 한 단락입니다. 그거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모세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실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조금 포커스를 좁히면, 이 모세 언약 안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거룩한 목적, 뭐 부르심, 뭐 이런 것이 드러나 있어요. 출애굽이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과 섭리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을 우리 삶의 사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실 긴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고 사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들려주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일제히 응답해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다 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설명하시고 한 목소리로 일제히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거룩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 왜 무슨 서약하면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식으로 도장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충분히 설명하시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거룩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화면에 뜰 텐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안 띄워주네요. 늦게 떴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실 이것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이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직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때는요 아주 금빛 찬란한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요 어깨에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짊어지고 가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어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면서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아니고 이 거룩한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에 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함, 이거는 군사적 경제적 뭐 이런 강대함 아니고 사실 어떤 영적인 강대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택해가지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지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뭔지, 어떻게 해야 온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1년 이상 머물면서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는 분이 많거든요. 왜 이해하기가 어려우냐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상세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랑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져서 사실 이런 본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거 뭐 우리랑 상관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그려놓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요. 사실 이 부분을 오히려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질문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런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거 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이런 부분 읽을 때 조금 어려우시면 좀 좋은 책 같이 읽는 것 좋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묵상하실 때 IVP에서 나온 출애굽기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조금 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함께 좀 읽으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출애굽기 저것도 있는데요, 둘 다 괜찮은 책이에요. 뭐 두 권 다 뭐 사서 읽으시기 하겠습니까만, 메모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읽고 듣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저 둘 중에 하나 정도 구해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상당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책보다 더 좋은 거는요, 새벽 설교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그날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데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날 본문의 아주 중요한 점을 다 설교하고, 그리고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6시 주음은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새벽에는 하여튼 조금 더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될 말씀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다 준비하라고 그래요. 준비. 옛날 어른들은요, 주일 전에 다 준비를 했어요. 주일 저녁에, 옛날 요즘이야 입을 옷이 많지만 옛날에는 입을 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 다 옛날 어른들은 있는 옷 빨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옷을 빨라 그랬다고 토요일마다 옷 빠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림질하고, 저는 어른들이 헌금 드리려고 옛날에 신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구기구기 그런 종이돈 그거 다림질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뭔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를 토요일부터, 내일 주일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잘 못 오니까요, 영향을 받는 직종이 많은데, 이를테면 무슨 주일마다 음식을 못 하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뭐 이렇게 물품 납품하든 그런 데도 안 되지만, 미용실도 어려워요. 왜냐면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당 오려고 토요일날 미용실 가는 분이 꽤 많았거든요. 요즘은 주일에 예배를 안 오니까 미용실을 안 가요. 그래서 미용실에 토요일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옛날 어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미용실도 다니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냥 막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막 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경건한 준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그리고 경계를 정해놓고요, 아무도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사람이 수동적이에요. 사람은요 수동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이거를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읽는데요, 고대 사회랑은 확 달라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와는 확 달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성경은 사람은 절대로 신을 만들 수 없다, 우상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십계명 1, 2계명 아닙니까? 근데 고대 사회는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물고기 잡는 사람은 물고기 모양의 신을 만들어요.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은 산신령 섬기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비를 내리는 신을 섬겨요.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어낸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지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엄청난 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고대 사회에는요 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술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주문과 술법입니다. 주문과 술법, 주술이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수리수리 마술이 주문을 외우면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꼼짝 못해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술, 그런 기술 익히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능력자예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주술 없습니다. 제사장은 오히려 먼저 듣고 먼저 복종하고 먼저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고 오히려 삶을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었어요.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종교 문화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침범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강조해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묵상하면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누가 능력 있나요? 능력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이를테면 경제적인 역량이 있거나 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깊이 병들었다고 하는데요, 교회가요 왜 병이 드느냐 하면 교회가 능력을 어떤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능력을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돈 많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능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익숙함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말과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는 그런 어떤 경외감, 이런 거 사실 필요해요. 아, 그런데요, 사람이요, 그런 경외감 배우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이 늘어나고 교회가 익숙해질수록 거침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침이 없이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해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이 교회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일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조심스러운 사람,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했던 것처럼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어떤 연약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물고 뜯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고 큰 소리를 치고 싶어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조심스러움을 배우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조심스러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엄청 분위기가 엄숙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모세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포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심스러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이거 대충 읽어, 이거 어려우니까 아이고 뭐 이거 뭐 그러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읽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 부분은 빼고 넘어가고, 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제자, 혹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렇게 다리 놓아서 이어서 중재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빚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할 때 핵심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요, 제사장의 핵심도 그래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될 거냐를 말씀하시는데,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십계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칙, 시행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핵심이 다르게 사는 겁니다. 십계명 읽으면 열 가지 계명인데요,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덟 가지가. 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사람과 구별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있어요. 그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지만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는 일을 너희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세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묵상했던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도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도요, 사실 핵심은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시면 23절에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고요, 24절에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25절에 보면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으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정으로 그것을 쪼매 부정하게 합니다. 왜 정으로 돌을 다듬어서 이 제단을 쌓으면 그게 부정한 제단이 될까요? 정으로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요, 뭔가 인위적으로 신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서 무슨 그 신전 구경을 갔더니요, 신전인데요 계단이 있는데요 너무 가팔라서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신전의 계단을 가파르게 만들었느냐. 신전에 나갈 때는 서서 나가면 안 되고 사지로 기어서 나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신전의 계단을 가파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돌로 쌓아서 멋진 신전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래서요, 보통 거대한 무슨 뭐 이런 종교적인 시설 가면요, 사람을 압도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을 압도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그렇지만 어떤 신성을 일부러 막 사람을 압도하게 만들지 않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26절, 출애굽기 20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준비할 때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를테면 성을 부정하게 더럽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종교는요 대부분 다산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음란하게 춤을 췄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다 음행이었어요. 고대 사회는요 복을 받는 방법이 비를 내리고 뭐 하는 건데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래가지고요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음란하셔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몸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서 음란한 방식으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화목제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대접해서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 이웃을 위한 은혜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야, 예배는 네 꿈을 이루고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에 기초해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면 남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가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요 자기 욕망을 위한 종교가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가 되면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오히려 내 인생을 빚어내신 분이죠. 지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지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느냐.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출애굽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 야곱의 후손을 거룩한 이 거대한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세상이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 할 수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런 고민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여된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무시한 채로 그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꿈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칠 때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의 예배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예배가 구별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의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1장 본문을 보면요 이거는 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고대 사회는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문화든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들 종이 있었어요. 종이 노예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또 노예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요 주로 미국 흑인 노예 생각하거든요. 그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그거는 그 당시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특별한 사례예요. 모든 시대의 노예가 다 그런 식의 대접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를테면 우리 문화만 하더라도 머슴 있잖아요. 머슴. 우리 문화의 머슴은 흑인 노예랑 달랐거든요. 그런데 머슴은 하인이고 그야말로 종이었죠. 그러니 이게 문화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다루는 거는요 3500년 전 그 시대의 노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뭐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노예의 사회적 지위와 다루는 방식이 달랐지만 사실 노예를 부리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요 주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종을 다루는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초점은 주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주인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은 종의 입장을 어떻게 배려할 거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 본문의 위치도 중요해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요 십계명 다음에 시행령 부칙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예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종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위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는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종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종을 다루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 다 아멘해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관심 갖는 것은 스스로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너는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남들을 압제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1장이 너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너의 많은 재물 때문에 내가 정말 역겹다, 그거 참기 어렵다, 이사야 1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했어요. 오히려 착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 묵상할 때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무도 돌보아 줄 이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네가 진짜로 경건한 삶을 산다면 너는 고아와 과부,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요, 종을 다루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인의 권리보다는 종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그때는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시대였어요. 또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시대에 네가 사람을 돈 주고 샀더라도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고. 비록 빚이 있어서 종이 되었더라도 그 빚 다 탕감하고 사람을 놓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시대는요 전쟁에서 패하면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가 종이 되었을지라도 6년 동안 종로를 하고 7년째가 되면 해방을 얻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경우보다는 여인이 종으로 팔린 경우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여자는 남자 종과 또 차별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본문에 대한 오해예요. 오히려 이 본문은요 여종을 더 많이 배려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고 할 때 이거는 그냥 종이 아니고요 남의 집에 첩살이 하도록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니고, 그냥 종의 경우에는 신명기 15장 12절을 보면, 신명기 15장 12절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6년 종노릇 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어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 12절이 언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종이 아니고 여자를 남의 첩살이 하도록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도 보시면,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첩으로 샀는데 이 여자와 관계하지 않아요. 이 여자를 그냥 소방 마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속량하게 한다는 것은 돈 주고 사왔더라도 돈 받지 않고 그냥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를 외국인에게 판다, 이방인에게 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이 여자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처럼 대접해줘야 돼요. 그리고 10절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 여자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여자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를 소방 마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 안 하려면 속전 내지 말고 네가 돈 주고 사왔지만 이 여자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게요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 정도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 팔려온 여인을 보호해줘야 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남자 종보다 여자 종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여자 종은 더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편들어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내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독교인 투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한두 번 속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선거 때마다 교회를 등에 업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불교 믿느냐 이게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기준은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할 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종교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교회 뭐 집사다, 장로다, 그런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어느 정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도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부자 많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련된 사람 많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주인의 입장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인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종이 팔려와서 일을 하는데요, 주인이요 그 종이 불쌍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그래가지고 아내를 붙여줬어요. 이 아내도 종이었겠죠. 종에게 자유로운 사람이 시집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종에게 다른 종을 붙여줘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종노릇하고 7년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종이었던 여자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5절에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이렇게 말하면 상전이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으라는 거죠. 귀 뚫어가지고 귀 뚫어서 귀걸이 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그게 다 종의 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귀를 뚫어서 고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종의 어떤 종입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에요.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내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주인이 왜 이 종에게 아내를 구해줬겠어요? 주인은 종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종을 배려해서 종에게 가정을 꾸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주인과 종이에요.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그렇지만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주인은 종을 배려해서 아내를 구해주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를 편드시면서도 가장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은혜가, 사랑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노예제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노예제도 없애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성경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노예제도 없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노예제도 안에 은혜와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노예제도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노예제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노예제도가 없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인격적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압제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냐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제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사실. 3500년 전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 있는 제도, 한계 있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제도를 믿지 않아요.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더 좋습니까?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자본주의, 여러분, 모든 주의, 모든 이데올로기는요,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비해서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문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문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제도,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거나 어떤 제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제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의 죄악을 대항하고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지를 잘 듣고, 비록 노예 제도 같은 그런 아주 비인격적인 관계, 사람이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노예 제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도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여러 가지 갈등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배워야 되고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아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메아리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메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한 사명,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제사장처럼,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노릇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